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고단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올 때는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 나왔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 갈 때는 말씀 안에 소망 속에 깨닫는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를 다 마치게 하신 주님, 또 이번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또 마음판에 넣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깨닫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확신 안에 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100%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죠. 그 야고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임명할 때그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는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을 누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럴 때 야고보서에 왜 이렇게 행함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은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한번 12장을 보겠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은혜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몇절 보면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네 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놓은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줬죠. 그러고 나서 헤롯이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럴 때 벌레가 물어가지고 불레가 머리를 치니까 그냥 죽어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면은 그렇게 보응이 따르는데 당장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 같은 사람은 교만하다가 그냥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요즘 말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벌레가 먹은 게 뭐겠죠? 급성 뇌암이죠, 뭐. 급성 뇌암입니다. 그렇게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번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5장.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들어가면은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계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도대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바로 휴거 직전이기 때문에 환란 시대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시대 복음하고 이 은혜 복음하고 자꾸 사람들이 믹사버려요. 지금은 아직 안 해요. 그 시점이 있죠. 시점이 바로 휴거 시점으로부터 한 이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환란이 아닙니다. 물론 대환란의 징조가 많이 보이죠. 요즘 보면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15장에 가면은 15장 1절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윤리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라고 하더라.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할례를 받으라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할례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는 이거야말로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도 그런데 그 양심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정식 사도가 아니었죠. 주님이 임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때 안하로 줬습니다. 안하로 줬다고요. 그때 열두 사도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이 권한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도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요즘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죠, 뭐. 요즘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쭉 들어가 보게 되면은 7절 보면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고넬료가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됐단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정결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지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이때 와서 15장에 와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참 수제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 보낸 거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이방인이 똑같이 구원받는 거,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것을 보게 했죠. 그 베드로 입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자,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육신적인 형제라고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 것이라 기록된 바이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될할 것이며 또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만 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은혜 복음이 확정돼서 인정되기 전에 목에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편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 고난주간 되면 그 로마교회 말이죠. 여자고 남자고 유리를 깔아놓고 말입니다. 뭐 100m, 200m로 기어가요. 피가 처철나게. 그러면은 뭐 그렇게 고행을 하면은 연옥에서 시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중남미 다녀보세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도 고난주간에 말이죠. 고주간은 금식해야 되고 고주간은 TV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고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주님이 대신 고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대에 장로들아 금식하고 울라 그런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쳐놔야 되는 거예요. 뭘안 줘서 그냥 눈물을 질질 짜고 그러냐 말이에요. 고난주의라는 무슨 뭐 성금을 다 필요 없는 게다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종교의식입니다. 행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못 깨달아 그래요.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깨달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유, 야고보서를 그냥 불에 태웠으면 좋겠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보라고 저 보라고. 저게 저 사람이 잘못됐지. 그런 뜻을 한게 아닙니다. 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행위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뭐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교회 와서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없어져 또. 죄한번 지면 또 없어져.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을 모르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복음이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대환란이 가까우니까 자꾸 지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만 보게 되면은 야, 나는 구원받기 힘들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 피터 럭방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한 마지막 때 보고 뭐 천년왕국이고 휴거고 뭐 이런 걸 듣고 그럴수록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분은 설교를 하면은 한번 마지막 때 설교하면은 은혜 설교를 세번 이상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이해 못 해요. 그분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절한절쫙 공부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 스트릭트한 줄 알았어요. 절대 안 해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은혜가 철철 넘쳐요. 설교할 때면 그림 그려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설교해요. 막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은혜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유가 있어요. 아,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와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밖에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곧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겠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는 절대 낳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 그래?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거룩한 마리아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몽소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분은 나중에 승천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마리아도 오른쪽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으려고. 죄인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더라.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말이죠. 이 사람은 목수 아니냐? 왜냐면 목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목수들로 태어 30대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형제도 있고 자매들도 있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증거한 거라고요, 이거는. 응? 분명히 있죠.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 뭐라는가 하면 그거는 친형제 자매가 아니고 사촌이라고 또 그래요. 성경을 또 바꿔놨어요. 안타깝죠. 그래야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진짜 마리아가 아니라 퀸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여왕이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뭐 마리아가 피 눈물 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뭐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보고 온 사람 보고 오죽하면 마리아가 피 눈물 흘리겠냐고. 어?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피 눈물 흘리니까 기적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오직하면 피 눈물을 흘리겠냐고. 왜 너희들 나를 믿냐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완전 다른 얘기 아니야? 사단은 그 표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렌하이트에 보면 그 캐토릭에서 만든 그 세미터리가 있어요. 그 콜리마로드가 풀러톤 로드 있어요. 콜리마 로드하고 플러톤 로드 사이에서 약간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 세미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세미터리에 거기다가 퀸 오브 헤븐이라고 그 하늘의 여왕 이름을 딴그 세미터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동정녀 마리아,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이 버진 메리죠. 이게 버진의 V자가 그게 대문자거든요. 소문자가 아니죠. 원래 동정녀 마리아면은 그냥 버진 메리 아니에요. 소문자 처녀 아닙니까? 그런데 대문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왜 그런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모른다고.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또 나오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똑같이 마가도 똑같이 얘기했죠. 마가 요한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주의 형제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 나오잖아요, 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 형제들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를 주의 아우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면은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다른 사도들을 안 만나고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지금 결국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에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편지했다는 것을 야고보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이렇게 바꿔놨어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그들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히브리인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해야 되고 누가 이걸 썼냐 이것도 그냥 느낌으로 이거는 그 세베대야 저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거다 되게 그렇게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주석을 쓰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절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말아야 되고요. 있으면 그것만 믿어야 돼요. 사람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야고보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 그것만 자체만 보게 되면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성경이 누가 한 말이냐, 또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 하는 얘기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었다가 잘못 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각자가 이 세대적으로 성경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잘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걸잘 나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설이 나오는 거죠. 또 성경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한 권밖에 안 썼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한 권밖에 안 써서 두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거 있잖아, 십계명. 저도 어릴 때그 장로교에서 예배 시간 되면은 꼭 십계명을 교독했어요. 십계명을 교독했어요. 십계명은 어떻게 했죠? 사실은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기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계명 아닙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로 씻김 받아서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참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면 죽으라면 죽겠다는 이런 각오까지 할수 있어요. 왜? 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없이 종교적으로 믿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가인처럼 된다 이런 얘기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보다도 다른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면 이미 타락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거를 분명히 안에 가득 채우고 은혜로 마음을 확실하게. 우리 한번 히브리서 배웠지만 13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가 넘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전도하다가 나중에 안 합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죠. 은혜의 간격, 그게 떨어져서 그렇죠. 13장 9절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마음입니다. 은혜로서 굳건하게 된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은혜로 굳건해야 돼요. 여기 음식이란 걸 미트로 얘기해서 미트. 미트는 고기 아닙니까? 고기 같은 말씀. 이거는 고기 같은 말씀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 스테이크 같은 말씀. 이거를 물론 알아야 되는데 마음만큼은 은혜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는데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자, 이걸 알고 우리 이제 1절부터 절절히 또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열두 지파죠. 분명히 열두 지파입니다. 뭐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문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들을 바꿔놨죠. 리빙 바이블은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리빙 바이블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풀어서 얘기처럼 써놨어요. 그렇게 해놨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바로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말 그대로 유대인을 얘기해요. 히브리인을 얘기하죠. 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아, 지금 14만 4천이 우리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고. 다 그렇게 이단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기 저 신천지도 그러고. 자칭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건 자칭 유대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고 그랬지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건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은혜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했던 야고보가 결국 은혜 복음을 모르는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인 그들에게 한 편지다. 흩어져 있다. 왜 흩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흩어질 걸 알았죠. 기원 70년이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계속 흩어져 살고 있다가 1948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서 한 4, 500만이 살지만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환란 때 되면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2절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시험에 빠지는 거하고 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 6장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13절에 나오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랬어요. 그 유혹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근데 여기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면은 시험에 빠질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fall into diverse temptation 그랬어요. 완전히 그 유혹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길로 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게 그 얘기죠. 근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실수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시험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여기라.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시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또 잘못하다 빠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죠. 욥 같은 경우 연단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어떤 이유든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을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루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막 고통받고 이렇게 보지 않은 사람은 인내력이 없어요.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시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인내심이 생기죠.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내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막 불구덩이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을 해요. 그렇게. 그거 거치지 않고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청빙 됐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2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그 얘기 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목회했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사람 만들어 보려고. 나 같은 거 하나가 주의 제자 만들어 보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수백만 되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치셨다고요. 40년을 쳤어요. 연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줄 알죠.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고린도전서 이제 몇장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 안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그분과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떨 땐 탄식도 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기료 진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아는 거죠, 서로. 그렇잖아요.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있죠? 그거는 one side예요.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은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나만 알아주면 상관없어요. 예, 뭐 중국말에도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혼자도 내가 독존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기쁨이에요.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함께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지닌 자는 행복하도다. 잠언에 나오는 거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를 따라도 주님이 함께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만명 있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왔는데 하는 얘기가 요번 주 설교하고 축도 끝나고 가면은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교회 안날것 같은 생각이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가 왔길래 축도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몇명 없어도 부럽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 이거죠.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아, 매를 맞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맷집이 맞을수록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어? 시험에 안 드는 거죠. 두드려 맞아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아휴,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냥 어떨 때 울지만. 어떨 때, 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징계받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니, 세상에도 뭐, 인생이 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이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를 만드는 게 속담 아닙니까? 격언 안에 이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속담을 얘기 많이 했어요. 뭐가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못 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잘 되면 아, 좋죠. 그러다가 아, 뭐가 안 되면 또, 아유, 안 됐습니다. 그러고, 다 그러죠.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좋든 나쁘든 모든 일이 합력해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네? 여러분,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말이죠. 좋은 일만 계속 나오고 행복하면 재밌겠어요? 졸리죠? 주인공이 뜯어맞기도 하고, 주인공이 막 죽음을 모면하고 말이죠. 막 구사일생으로 살기도 하고 말이죠. 막 미움도 당하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그냥 나중에 탁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 그때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저 LA부터 뉴욕까지 잘 가더라고. 무슨 영화예요, 그게? 그게 무슨 뭐 그냥 바람을 불고 막 천둥이 치고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가 뭐 난리가 나고 뚜껑이 벗어지고 말이죠. 제트기가 와가지고 막 구조라고 이리 하면 신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린 지금 드라마 속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들은 신고 안 하려고 그래요? 신고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천한 역할일수록 그걸 잘하면 어떻게 돼요? 상이 더큰 거예요. 이게 참 지혜인데요. 지혜인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슬픈 것 같지만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별 모욕도 다 받아야 돼요. 별 욕도 다 맞아야 돼요. 저는 전도사 때 받은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차장인도 하거나 목사님이 대놓고 그래. 이게 차장인데 그게? 좀 똑똑하라고 그러고. 거기 우리 청년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제가. 딱 내려가면 목사님이 그래. 아, 성전도사 그거 기도라고 해, 그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나가면은 먹고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방법이 없게 만들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아, 나 이제 이거 관두면 나살 길이 막연하다고. 나는 죽으나 사나 이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골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코나라 몰아넣고 훈련시키죠. 도망갈 길이 있는 사람은 절대 훈련 안 시켜요. 조금만 그러면 뭐 튀어나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신다고요. 선의로 속이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거 뭐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지혜를 구해서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아직 어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부귀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도 주고 부귀와 재물도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지혜를 받았을 땐 좋은데 부귀 영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 쉴 수가 없구나. 쉬지 못한다. 주님이 지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신 아닙니까? 지혜의 영 아닙니까? 성령이 첫째 지혜의 영 아니에요. 명철의 영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지혜를 받을 수 없죠. 구약 시대에는 그 성령이 내주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지혜를 구하면은 절대로 꾸짖지도 않고 아낌없이 주신다. 네가 뭔데 지혜를 구하냐? 네가 나처럼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 이 지혜가 뭐 문제야? 당장 돈이 문제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아,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문제지. 지혜가 무슨 밥 먹여줍니까? 이게 문제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 속엔 다 들었거든요. 지혜 속에는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써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이죠. 한번 보십시다. 잠언에 12장인가 한번 나오는데. 잠언 12장.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갔는데. 잠언 12장. 자, 23절 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찾았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내가 아는 게 많아도 때에 따라 지식을 감춰둬요. 왜? 사람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신학교 졸업한 목사가 이제 안수 받고 이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아, 이 앞에 뭐 전부 뭐 교회 거기 보니까 뭐 전부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 70, 80인 사람밖에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아, 거기서 신학교 배운 걸막 열변을 토하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르든 상관없어. 나 배운 것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요. 이 목회 현장 마찬가지예요. 눈높이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한다고 다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제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 설교하고 주일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금요일하고 새벽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성도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주일날 말이 좀막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에 막 그냥 요한계시록만 강해 보세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춰둬요. 감춰둬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말이죠. 이 땅에 속한 지혜. 야,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좀 좋은 곳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느냐. 집도 어떻게 하면 좀 남이 그냥 뭐 페이먼트 한거 찾아가지고 은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쇼세라는 걸좀 싸게 살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처럼 살죠.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을까? 그렇죠, 심판석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유업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전 지혜가 없다 그래요. 사실은 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뛸수 있는 그런 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파이낸셜 프리덤 그러죠. 아메리칸 드림 그거 아닙니까? 젊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401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리타이먼 펀드를 많이 해서 그냥 은퇴하고서도 뭐한 7천만, 8천만, 만 불씩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게 하는 이게 바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30대에 막 그냥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하와이 가서 몇달 있다 죽었다는 사람 많아요. 돈 벌어는 뭐 합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이게 진짜 지혜죠.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즉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알죠. 그것을 압니다.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놓고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절대 못 받는다. 지혜를 구했으면 초지일관하라 이런 얘기죠. 지혜를 달라고 기대해 놓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대해 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대해 놓고 어떤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구한 건다 잊어버려요. 그건 내 육신적인 힘으로 막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나 지혜를 구한 사람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럼 평강을 딱 주시면서 절대 당황하지 않게 하고 결국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싸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혜를 구하러 온 거예요. 카톡으로 지혜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말씀으로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니까 하나도 해가 안 당할 정도로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당할 때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주면 돼요. 또 그걸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그래놓고 지혜의 말씀을 줘도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놓고서 의심하는 거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절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인정이, 안정이 없느니라.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두 마음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두 마음 품은 사람이죠. 재물은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은 지혜죠. 그렇죠? 지혜 말씀 아닙니까? 지혜를 구해놓고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지혜 말씀에 의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풀라는 사람. 변호사 찾아가고, 제일 먼저 변호사 찾아가고, 또 의사 찾아가고. 물론 찾아갈 수 있어요. 주님 인도하시면. 변호사도 믿는 변호사가 있고, 의사도 믿는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사람과 똑같아요. 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할 때 하나님, 물질을 취할 땐 물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참, 영어도, 그 영어도 말이죠. 참 뜻이 많아요. 영어도. Now where나 no here. 똑같은 스펠링 아니에요? Now where, no where, now here. 똑같죠? 지금 여기 계신다. No where, 안 계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똑같은 스펠링인데, W자를 NO에다 붙이느냐, 뒤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안정이라는 게 영어로 stable 그래서 stable. stable. stable이란 말 있잖아요. stable.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는 게참 이게 굉장히 축복이야. 안정이라는 게 스테이블이고 불안정은 언스테이블이죠. 여러분, 스테이블에 STABLE인데 S 다음에 뭐죠? 테이블, 테이블. 밥상이라는 얘기예요, 밥상. 스테이블하면 밥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걸다 갖다 쌓아놓을 수 있어요. 언스테이블 되면은 밥상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어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어에다가도 이렇게 영적인 그런 걸준거참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초지일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항상 무슨 일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상담할 때 누가 물어올 때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분이 나한테 이걸 물어오네요.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어떤 분에게 주시라고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난 책임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역사가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위로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의도를 다 판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저는 시편,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인가요? 15일이면 시편 15편, 또 45편, 75편, 105편, 135편, 잠언 15장 이렇게 읽잖아요. 아침에 무릎 꿇고. 아침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는지. 제가 성경 목사님이 옛날에 20년 전에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잠언에 우리의 위로의 말씀도 있고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참으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공격당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참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편, 다윗이 고통당하는 기도, 우리 주님이 고통당했던 기도, 거기다 있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통당할 때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막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여, 주여만 나올 때 시편 읽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있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 무식한 사람이 말이죠. 기도할 줄 모르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누가 열심히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저도요. 저도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마땅히 말할 바는 모르는데 누가 기다리는 거야? 이건 내 거거든. 저도요, 저도요. 장사할 때도 말이죠. 용기가 없으니까 찹쌀떡 장사가 말이죠 하는데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나도요, 나도요 그랬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린애 같은 겁니까? 우리는 시편에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다 토해놓을 수 있고요. 어려운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고통받을 때 들을 수 있고요. 육신이 아플 때, 뼈가 아플 때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이 모든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은 잘못된 행위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교리만 알아서 안 됩니다. 교리. 교리는 뼈요, 뼈. 교리만 얘기하는 사람은 뼈만 있는 사람이 앙상한 사람이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훈육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깨닫게 될때 주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리 올라오라 이름과 함께 부를 때 언제든지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